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밥그릇과 국그릇에는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덮고 자던 이불에도 그리고 베고 자던 백엔이체도 복복자가 크게 자수놓여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복자가 새겨져 있는 밥그릇에 밥을 먹으면 진짜 복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았었습니다. 일상생활용품에 복자를 새겨놓고 복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할머니, 어머니들의 염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난히 코를 많이 흘리고 살던 시절, 손자나 손녀, 또한 자녀들이 코를 흘릴 때마다 손수건을 코에 대고 흥해라, 흥해라 라고 간절히 염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복받게 된 까닭이 코풀라며 흥하라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복이라는 말은 기복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복신앙으로부터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담으로 즐겨 사용하는 복에 대해 성경적인 기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복 같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허락하신 것을 내 편에서 단호히 거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부터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을 첫사람들에게 허락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지인을 만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만약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아이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험난하고 고달플 텐데 참 안 됐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도 사랑스러우셨기 때문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모두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신 것 또한 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고대에는 가족과 씨족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거처하던 공간을 떠나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안정을 보장받던 공동체로부터 뽑아내어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진 면목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된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 소돔성을 침략했던 그돌라오멜 왕들과 싸웠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킨 318명의 작은 군대로 그돌라오멜 왕 등과 5개국이 연합한 큰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했으며 금은 보화 등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승전한 아브라함이 마침 사회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는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으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의 승리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갑작스러운 횡재 앞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와 갑작스러운 부자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십일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십일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아무 목적도 없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그들은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만큼이나 광야의 훈련이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항의하며 모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언제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혹독한 훈련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자리에 있었기에 복 받은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복 받을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에 복받은 민족으로 바뀌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선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관심의 결국은 복입니다. 얼마나 복주고 복받을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곁에 있던 강도에게 생명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강도의 생애에 유일하게 잘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감히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다만 주님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강도의 요청에 고통을 뒤로하신 채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바꾸어서 자녀가 잘난 자녀이든 부족한 자녀이든 그 자녀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도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고 떠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참된 본심을 우리가 참된 본심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1장 서두에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 어두운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와 희망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이 앞으로 속히 될 일임을 강조하면서 3절에서 증거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인간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인생이라는 수업 시간표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라는 인생의 필수 과목을 힘들게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현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바뀌어서 웃고 춤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춤출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노래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 어둠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나안에 임성케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핍박 대신에 단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해할 뿐입니다. 현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풍성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서적, 그리고 테이프나 CD나 MP3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네덜란드의 상인이 보석 수집의 일환으로서 좋은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뉴욕의 보석 판매상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덜란드 상인이 곧바로 뉴욕으로 날아왔을 때에 보석 판매상은 보석을 팔기 위해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판매원에게 설명을 맡겼습니다. 그 전문 설명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깎였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상인은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그 보석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상점 주인이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서 다이아몬드를 한 번만 더 보여줘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이 동의를 하자 상점 주인은 자기의 전문 판매원이 설명했던 것을 하나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다이아몬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가 자기 일생에 본 것 중에서 왜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답고 좋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고객은 바로 그 다이아몬드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보석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전문 판매원이 팔지 못한 보석을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사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상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판매원은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이아몬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아주 많은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내게는 있지만 그에게는 없는 한 가지 차이점,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에게 봉급을 두 배로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다이아몬드를 알지만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랑한다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삶의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허락하시지 않고 첫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줄까 하고 물으셨다면 첫 사람들은 어떤 복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복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광경을 모두 겪고 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줄까 하고 물으셨다면 노아는 어떤 복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이 땅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심이 복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2008년에는 어떤 복을 줄까 하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우리 자신의 안일만을 구하는 차원이라면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복받는 길을 찾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한 재산을 많이 늘려놓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며 지식과 교양이 있어야 한다는 등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세상의 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데 내가 행복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리게 되는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난 뒤에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로 자신의 주림배를 채우면서 진정한 복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노예살이하던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죄인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성전이 훼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줄 알았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더라도 그분은 결코 복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복받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좌익 폭도에 의해서 순교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 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와석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에 두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 살인자를 양 아들로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상실감과 패배의식, 두려움과 버림받은 느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포행자의 칼날 아래 형장의 이슬로 군중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 짐승의 먹이로 사라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들은 투옥되거나 유배되는 아픔을 겪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와 희망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소유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실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엮으셔서 100주년 기념교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심령 속에 모신 우리의 삶이 고동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된 우리의 삶에서 품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양화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둘째 아들처럼 살아왔던지 행악자로 살다가 죽음 직전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강도이든지 우리 모두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허탄한 것에 현혹되어 멸망의 길을 복으로 달라 외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발자국이 없는 날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올해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